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정상회담은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핵무기뿐 아니라 핵 확산 위협이 줄어드는 훨씬 안전하고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면 자신은 놀랄 것이라면서도 만남에서 진전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하기 위해 지난 연말 몇 주간 아시아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을 답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오늘 전화 통화를 통해 협상 날짜를 확정했다며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실무진이 오는 7일과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고 우호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을 일시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주의보에서 중국 당국이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시민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주의보 수준을 이전과 마찬가지인 레벨 2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보안 검사와 경찰 활동 증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예고 없이 통행 금지나 여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화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쿠릴열도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조약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양국은 지난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력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결단력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멍안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국 각지에서 캐나다인 13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3명 중 적어도 8명은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금 중인 캐나다인 5명에 대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3일째를 맞은 어제 제116대 미 하원이 개원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을 제외한 패키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패키지 지출 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3일 개원한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초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새 아시아 안심법은 북한 문제에 관해 핵 탄도 미사일의 폐기와 검증이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도 핵심 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116대 연방의회가 3일 개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데 초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군사위원회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새 회기에서 북한과 금융이나 무역거래를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you start out with making sure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do business with them are being sanctioned.
라운즈 의원은 개원식이 열린 의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 또 북한과 유류 에너지를 거래하는 개인들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역시 개원식이 끝난 뒤 VOA 기자를 만나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력한 제재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steps we need to take in partnership with our allies to make sure that those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both by the United States
유엔과 미국이 통과시킨 제재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 옵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중요하지만 북한은 핵시설 신고와 핵폐기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certainly for diplomacy. I want to resolve the issues. We have to see concrete progress. That is, North Korea.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북한은 핵시설 신고를 해야 하고 핵폐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해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두 건의 법, 아시아 안심법과 국방 수권법을 제정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아시아 안심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에 북한 전략이라는 별도의 장이 있군요.
네, 210조항인데요.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포함해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불법 활동에 북한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대북정책에 관한 기준법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북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담았는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미사일 폐기가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불법 활동이라면 핵, 미사일 활동뿐 아니라 인권유린이나 사이버 범죄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 일체를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을 법제화한 겁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주민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시민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별도로 첨부돼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근거로 법을 발효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회에서 줄곧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특히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아시아 안심법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의원이기도 한데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의 진정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인 지난해 9월 후속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VOA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발판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ell, a continuation of maximum pressure, but the diplomatic runway has significantly lessened.
이어 11월 말에는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미국의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No, we need the deregulation now, and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on them until they do so.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행정부와 의회의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북한 정부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인권 유린 행위에 관한 제재 해제 이후 30일 이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 대북 제재 해제의 당위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제재 해제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 중단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 대통령 혼자 제재 해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의회 요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대북 제재 해제 요건이 매우 자세하게 명시돼 있긴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시한까지 설정해 의회의 감독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의무가 또 하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 90일 이내에 대북 전략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행정부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네요.
미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조치뿐 아니라 국제 공조 노력에 관한 평가를 포함해 폭넓고 자세한 정보를 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식별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노력을 요약해 기술해야 하고요.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관한 강점과 약점에 관한 평가도 포함돼야 합니다. 또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국제 공조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는데요.
네, 효율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나라가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핵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제재 이행과 차단을 포함해 독자적 또는 양자 간 다자 간 국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북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정부와 상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술돼야 합니다. 또 이런 해외 정부들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해외 정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을 그저 촉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이행 조치를 주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제재 집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평가를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한 것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출 체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을 채택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대목입니다.
가드너 의원 말고 또 어떤 의원이 아시아 안심법 발의에 참여했나요?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국제 공조, 특히 중국의 역할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대북 제재 체제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며 특히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제유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I'm still unsatisfied that the sanctions regime is strong enough.
아시아 안심법의 북한 관련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생각을 따로 정리해 놓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 내용도 짚어볼 만합니다.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전날 이 법에 서명했고요. 그러면서 성명을 남겼는데 뭔가 여지를 남긴 건가요?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성명을 남기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소위 서명 성명이라고 불리는 문서인데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서명 성명에서 밝힌 대로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혹시 있을지 모른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아시아안심법 관련 서명 성명의 경우 북한 전략에 관한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3개월 만에 다시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적어도 6차례입니다. 첫 번째 친서가 전달된 시점은 지난해 6월 1일 당시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비난 성명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직후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것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친서가 위기에 처한 미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후 7월 6일 후속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오 장관의 면담을 거부했지만 대신 친서를 들려보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멋진 글이라며 이례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친서를 통해 미북 관계 개선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진전이 더딘 데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을 의식해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달 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세 번째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당신의 멋진 서한 역시 고맙다면서 곧 보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하며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지도자 간의 계속된 왕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미북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에는 최소 두 통 이상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9월 6일 판문점을 통해서 네 번째 친서를 보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폼페오 장관의 4차 평양 방문을 전격 취소한 지 10여일 만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9월 말 뉴욕 유엔 총회 기간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도 다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도중 양복 안주머니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꺼내들고 역사적인 편지며 예술작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폼페오 장관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다며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여 뒤인 최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서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편지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 위원장은 이 친서를 통해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아첨하는 듯한 김 위원장의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북한 지도자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재확인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새로운 길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나요?
예, 신년사 중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밝히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신년사의 강조점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새로운 길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미 관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시작됩니다. 회담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미북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의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요. 특히 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왜 새로운 길을 거론했나요?
예,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가까이 미북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상응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북한의 불만인데요.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우선 미북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이어갔던 지난해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산하 미국 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으로의 복귀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결의 시절로 돌아간다는 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다는 의미겠네요?
예, 그보다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협상 중단을 공식화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병진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비핵화를 공언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공식적으로 깨는 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협상이 중단돼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도발과 대결로의 복귀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은 포기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는 비핵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새로운 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예,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는 새로운 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에서도 드러납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와 제재와 압박을 고수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매우 완곡한 표현입니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고나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간곡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중 핵무기 제조와 시험, 사용, 확산을 안겠다고 한 대목에 주목했던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사에 대한 트위터 반응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류 언론들이 주목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에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토대로 정상 간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도 핵심 역량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언제든 발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부품 실험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등을 은밀히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국장은 지난해 언론을 통해 거론된 황해북도 삭간몰 등 북한의 최소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양강도 영조동 미사일 기지 확장 등은 미사일 발사 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so that if they have to pick up, they're farther along than they were. One of the things we've seen from North Korea for a long time is that they're aware that they're being
라이트 국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기지 확장 움직임은 북한이 기반 시설을 건설해 놓고 나중에 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할 경우를 대비해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이트 국장은 이어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부국장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단계를 고려하면 발사 직전까지 연료 공급과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We oftentimes think of these missiles as being on trucks and they're able to drive out and just launch from anywhere, but in reality they're tethered to these bases because they require fuel.
북한의 미사일이 트럭에 실려서 아무 곳에서나 발사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북한 미사일들은 기지 안에 보관돼 있으며 기지 안에서는 연료 충전과 장비 유지 보수, 인력 관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 실험 외에 부품 실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등을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활동 등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개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트 국장과 윌리엄스 부국장 모두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실험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성 15형 실험은 한 차례뿐이었다면서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진행한 것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텔레메트리, 즉 미사일 전파 신호 송신 실험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사일 발사 실험 재개를 위한 대비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텔레메트리는 미사일이 비행할 때 탄두 부분에 장착한 장치를 통해 속도와 고도 등의 데이터와 함께 송신되는 신호입니다. 다시 참여과학자연대의 데이비드 라이트 국장입니다.
So again, that's a sign that if they start up the program again in a serious way, that they're trying to do it in a way that's much more systematic. But I don't see the fact that that's been.
텔레메트리 실험 또한 북한이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할 경우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이런 움직임들로 볼 때 북한은 미사일 성능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중단시키는 일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탈북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인이 설립한 영어교육단체 TNKR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 마이크 다우니 씨. 다우니 씨가 TNKR을 만난 지난 2017년, 당시 다우니 씨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On the world scene today, everybody is talking about, writing about, and pontificating about North Korea. Although many
북한에 대해 말하고 글을 쓰는 등 관심은 많지만 무엇이든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TNKR은 달랐고 자신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다우니 씨는 이 단체가 탈북민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돕자는 취지로 설립됐다는 점이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우니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단체 지부를 열고 싶어 할 만큼 열정적입니다. 케이슬라티크 TNKR 공동대표는 활동 초기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다우니 씨가 지금은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니 씨는 1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에서 늘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 students that I've tutored and coached have all been bright, enthusiastic learners and always grateful for my
다우니 씨는 자신이 무료로 영어를 가르칠 뿐 아니라 하루 한 끼 식사를 거르고 매주 모은 돈을 이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오레건주 출신인 에론 피터슨 씨가 탈북민들의 영어 교사가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동안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그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씨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필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터슨 씨는 영어 공부에 매우 열심인 탈북민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무척 즐겁고 늘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언어가 달라 때로는 오해도 있지만 그런 과정도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말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 미국인 여성 도나 키멜만 씨는 한국과 독일을 두루 거치며 정부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21세기 현대판 노예에 대해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난민 문제도 다루는 활동이 도나 씨가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도나 씨는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이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학생들과 영어 교사들 간의 학업 관리를 담당하는 제니스 김 씨. 제니스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란 한인 2세로 이민자 가정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난민 영어 교육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My mother's first experience settling in the USA with very little English ability. I vividly remember the struggles she faced with
어머니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었고 이 경험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을 갖게 했다는 설명인데요. 제네스 씨는 이 단체를 안 직후 곧바로 자신이 할 이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니스 씨는 이 단체에서 탈북민 영어 교육 전문가로 일하면서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을 가르치자라는 의미의 단체 이름인 TNKR은 지난 2013년에 설립됐는데요.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영어 교사는 총 8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중 60에서 70%가 미국인입니다. 지난해 12월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한 40여 명의 봉사자들 가운데 27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자가 많은데요. 이들은 다른 봉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간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케이슬라티크 대표에 따르면 영어 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은 다양한 과정을 겪지만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 영상을 봐도 정서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단체를 알게 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 이해의 폭을 키웁니다. TNKR의 1대1 영어 교육을 체험한 탈북민은 지금까지 400여 명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연미 씨는 8개월 동안 1대1 교육을 받았습니다.
The things I am most grateful for was that I was born in North Korea and I escaped.
박 씨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기업과 단체를 상대로 원어민 수준의 영어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Every single day I felt like all my hope was lost.
TNKR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니스 김 코디네이터는 학생들과 봉사자들 간의 1대1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계가 선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I've seen this happen a number of times where I had to ask tutors to leave the program for overstepping those boundaries.
교사와 학생의 선을 넘어 친구나 연애 상대를 찾는 사람들은 단체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탈북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 내용을 결정합니다. 시험 준비, 연설, 여행, 취업 등 본인이 요구하고 교사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학생 중심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학업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직결됩니다.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탈북민지원단체 중 미국인이 설립한 유일한 단체인 TNKR.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케이스 라티그 대표는 TNKR이 탈북민 영어교육기관으로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티그 대표는 또한 2019년 한 해 달성하기로 한 목표에 고무돼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자원봉사자 리더십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에게 강한 동기를 심어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 영어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탈북민들의 교육과 취업을 돕는 것, 그리고 올해 8월 국제적인 행사를 열리게 될 영어 말하기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오는 7일과 8일 베이징에서 무역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당국자들이 대면하는데 이 성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적극 추진해 2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종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개원한 미국 연방 하원이 새 지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 지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실무회담 소식을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고 4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실무진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룬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룬 중요한 공동인식이라는 게 뭔가요?
네, 지난해 12월 초에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별도로 회담을 하고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서로 신규 관세 부과를 중지하고 이 세율 인상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 시간 동안 이 포괄적인 통상 무역 합의를 맺기 위해 서로 협상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정상 간에 합의한 뒤에 실무 당국자들이 처음 만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차관급 실무회담 일정 확정 사실을 먼저 발표한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걸로 볼 수 있다고 홍콕 영자지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4일 해설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기대가 높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의 매긴 관세로 미 재무부가 막대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고 여러 나라와의 무역 교섭이 잘 돼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일단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협상이 아주 잘 진행 중이라고 트위터에 밝혔고요.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던 25%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980여 개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던 이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무역 협상은 일단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 이 미중 관계의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미 국무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3일자로 갱신한 중국 여행 주의보에서 현지 법률의 임의적 집행과 미중 이중 국적자에 대한 특별 규제 등이 여전하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미국 시민을 자의적으로 억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인은 갖가지 괴롭힘과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중국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취약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리는 언제나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의 중국 여행 주의보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 신궁을 참배한 뒤에 현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해는 천황의 황위 계승, 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도쿄올림픽, 럭비 월드컵같이 중요한 행사들이 앞으로 많이 열린다면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나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미래 일본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중요한 대내외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짚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제1과제는 헌법 개정,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을 꼽았습니다. 올해는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아베 총리가 강조했는데요. 이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이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돼지띠의 해인데요. 일본에서는 그냥 돼지해가 아니라 멧돼지해라고 합니다.
아, 네. 자, 외교 관계로 꼽은, 과제로 꼽은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적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은 승전국이고 일본은 이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양측 간에 아직 종전 처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국제법상으로는 70여 년째 이 전쟁 상황이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이 실무 협상단을 꾸려서 몇 년째 이 양국 간의 교섭이 이뤄지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에 막혀서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북방 영토, 이 쿠릴 4개 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러시아 극동 지방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이 섬 네 곳의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본이 관할하다가 2차 대전 말미에 이 소련군이 점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북방 영토를 반환하는 게 이 평화 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 러시아 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 문제의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구상이군요.
네, 이 연초부터 바짝 고삐를 죄겠다고 아베 총리가 밝혔는데요. 당장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이 평화조약 체결 논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네, 러시아에서도 평화조약 체결에 긍정적입니다. 일단 평화조약부터 맺고 쿠릴 4개 섬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할 정도로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쿠릴 4개 섬 가운데 일본 쪽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곳을 반환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두 개 섬에 주일 미군이 기지를 짓지 않는다면 일본과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해 11월에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개헌을 꼽았다고 했죠?
네,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9조, 이른바 이 평화 헌법의 조항을 고쳐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구체적인 개헌안을 일본 국민에게 제시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이날 회견에서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에 따라서 집권 자민당이 조만간 개헌안 확정해서 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과정을 서두를 것으로 일본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고친다는 건 국내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한국과 중국, 필리핀 같은 이웃나라들은 일본의 개헌 추진에 민감한 모습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의 침공을 당했던 그런 경험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언론은 아베 총리가 개헌 의혹을 노골화했다. 일본이 전쟁 가는 국가로 변신을 본격 추진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 아베 총리의 신년 이 회견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화 조약과 개헌, 그 밖에 아베 총리 신년 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일본의 새 연호를 오는 4월 1일에 공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아키히토 현 천황이 생전에 퇴위하겠다고 지난 2016년에 공표한 데 따라서 4월 30일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들인 나루히토 황세자가 5월 1일에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달 먼저 일본 정부가 새 연호를 정해서 내놓겠다는 건데요.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로 현지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은 아키히토 천황 치하를 가리키는 헤이세이 31년에서 새 연호의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베 총리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 북한 문제가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 전환점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일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의욕을 보였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116대 미국 연방의회가 3일 개원했는데 연방 하원이 먼저 눈길을 끄는 법안을 처리했군요.
네, 2019 회계연도 지출 법안입니다. 현재 부분 폐쇄 상태에 있는 부서들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그런 법안인데요. 먼저 오는 2월 8일까지인 이 연방국토안보부 임시 지출안, 그리고 또 2019 회계연도 끝날인 9월 30일까지 이 나머지 부서를 또 운영하기 위한 지출안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이 사실 연방정부 부서 가운데 4분의 3은 몇 달 전에 예산을 다 승인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보건후생부, 보훈부 등은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내무부 등 나머지 25%는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이 부서들은 현재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이 부분 폐쇄 사태는 4일로 이 14일째를 맞았습니다.
하원이 처리한 지출안은 상원을 통과한 뒤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지출 법안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상원 문턱도 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지출 법안은 아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출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이 만든 지출안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국경 장벽 때문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안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경 장벽 건설 명목이 아니라 국경 보안 강화 명목으로 13억 달러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원이 3일 밤 통과시킨 지출안에는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면 장벽이 꼭 필요한데요. 민주당이 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것 같으니까 자신이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백악관 브리핑실에서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새해 첫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나요?
네, 이 자리에 국경 경비대 노조 관계자들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뒤에 두고 이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이 펠로시 의장이 업적이 많다면서 협력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하원 의장으로 복귀했죠?
맞습니다. 새로 개원한 연방 하원이 3일 표결을 가졌는데 찬성 220대 반대 192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새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초까지 의장 자리를 맡은 바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부통령에 이어서 이 대통령 승계 서열이 2위고요. 미국 정치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펠로시 의장처럼 하원 의장에서 이 소수당 대표로 갔다가 다시 하원 의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다시 하원 의장이 된 펠로시 의원 취임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날 의사봉을 넘겨받으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헌법 가치를 신장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며 오바마 케어,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제도를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어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입니다. 남포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 신의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11, 최고 영하 3.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17, 최고 영하 5도. 해주 구름 끼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0도. 개성도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1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맑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해산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7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원산은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고 물결은 2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물결은 오후에는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곧이어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만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짧은 기간 안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정상회담은 우리를 향해 발사되는 핵무기뿐 아니라 핵 확산 위협이 줄어드는 훨씬 안전하고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2차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면 자신은 놀랄 것이라면서도 만남에서 진전을 위한 약속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 개최지를 물색하기 위해 지난 연말 몇 주간 아시아를 포함해 다수의 지역을 답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무역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오늘 전화통화를 통해 협상 날짜를 확정했다며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실무진이 오는 7일과 8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길고 우호적인 통화를 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을 일시 중단하고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중국 당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여행주의보에서 중국 당국이 출국 금지 조치를 통해 미국 시민이 중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에 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주의보 수준을 이전과 마찬가지인 레벨 2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보안 검사와 경찰 활동 증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당국이 예고 없이 통행 금지나 여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쿠릴열도 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조약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0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양국은 지난 2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협력을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동북아시아 정세가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결단력 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 당국이 캐나다인 13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국 각지에서 캐나다인 13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3명 중 적어도 8명은 석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금 중인 캐나다인 5명에 대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인은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씨와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씨, 영어교사인 사라 맥버 씨 등 3명입니다. 한편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법치주의 국가며 모든 외국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